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무너진 부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 가정, 관계, 또 혹은 신앙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마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듯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신 엄지아 자매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저선의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아 자매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셨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찬송가 고난의 영웅 편의실 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궁전에서 왕이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키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믿음과 용기로 행동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단순한 행정가나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황폐하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너무 든든한 지도자가 있었네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맞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조상들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외부의 원인을 먼저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지 모범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였네요. 회개 기도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왕이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묵도한 후 담대하게 자신의 요청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폈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네요.
맞아요. 느헤미야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인간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느라 시간이 더 지체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나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즉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전이 황폐해진 이후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산발랏과 도비야는 지속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믿음으로 맞섰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컸을까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는 성경의 구체적인 수치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한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이는 약 4.5km예요. 그리고 높이는 약 12m. 그리고 두께가 약 2.5m 이상이었대요. 그리고 성벽에는 문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된 문들만 해도 양문, 어문, 샘문, 분문, 동문, 감옥문 등 다양한 문이 있었습니다. 벽은 돌과 흙을 이용해서 지었고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거나 다시 쌓는 방식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의 전체 구조는 방어를 위한 목적뿐이 아니라 도시의 경계와 또 신앙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기능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하자매님, 상상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큰 규모의 성벽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단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공사 이상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헌신이 이루어졌던 영적 회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52일 만에 지었다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백성들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져서 감격했을 것 같네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감격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약속. 일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곡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죠.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 막상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를 마주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내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지아자매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10대 후반에 금식하며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교회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금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었던 어렸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북조선의 형제자매님들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부르짖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내맘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벌써 인사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들으시며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내맘찬 가족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한 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는 그 시간.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항상 하나님께서 네.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숨쉬며 또 밝은 햇살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종교들의 가르침이나 뭐 조언이나 이러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현실을 살아내셨고 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그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네.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그 기쁜 소식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자랑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귀하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바울이 로마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죠?
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게 복음이잖아요. 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러면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무엘 형제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음을 또 생각합니다. 내가 또 복음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나는 뭐 복음 한번 듣고 예수 믿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께 네. 큰 감사가 되는지 날마다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덕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광야학교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되돌아보죠.
네, 지난주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거로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택한 백성이라는 표현처럼 일부분을 위한 것인지로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두 가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충족성과 유효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구절. 그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효성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충족성과 관련해 생각하면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한 그리스도께서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뜻을 가지셨는가라는 질문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목적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죽으실 뜻을 가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원의 충족성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뜻을 가지신 것이고 구원의 유효성에 근거해서 생각해보면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 죽기를 뜻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내가 죄만 사랑해. 나 죄를 위해서만 죽을 거야. 그런 뜻을 가지셨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가 아니시죠.
네.
그리스도의 죽고자 하신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에서 생각해보면 그분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뜻을 가지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신문 3장에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무엇이었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 위하여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것 말고도 또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는 증거를 말해봐라.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드린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네, 말씀처럼 기도드리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셨다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을 내어주는 일은 더더욱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해 각기 다른 식으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동시에 그의 죽으심의 은덕들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며 오직 그들에게만 유익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진 것이다,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영생을 얻으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선언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복음의 약속들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니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 모두만 보편적으로 초대한다, 입니다.
그래요. 암브로시우스는 구원의 그 보편성 모든에 관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미리 아신 바 된 택한 자들의 특별한 보편성, 특별한 모든 사람이 있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과 그것에 관한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봤었어요.
네.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히브리서 5장 9절도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네,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자 누구? 믿는 모든 자.
네.
모든 자 누구? 순종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1문을 조금 하고 마쳤어요. 사도신경은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느냐. 네, 그걸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네.
그분께서 진정 죽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장사되심을 통해 그분이 참으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구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에 있죠. 그리고 그분의 장사되심은 바로 그 죽으심의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41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1문 질문. 그는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까? 답은요?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가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도신경은 왜 이렇게 명확히 기록해 놨을까? 두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의 낮아지심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 조금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장사되어야 할 것. 그 존재는 누구예요? 원래는 죄를 지은 인간 자신이죠.
네.
장사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욕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그 치욕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이 그의 영광의 일부인 것처럼 그분이 장사되어 죽은 자들과 함께 묻히신 일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낮아지심과 치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시체가 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네요.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왜 장사 지낸 바 되셨을까요? 사무엘형제님.
네, 그가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장사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덤이 없고 다시 생명회로 부활하기까지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처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면 이렇게 옷 벗고 보관하는 갈아입는 데 있죠? 네. 탈의실이라고 하는데 무덤은 성도들에게 탈의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회개의 완성이거든요.
네.
죽는 순간 회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무덤에서 뭐하냐?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옷을 갈아입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더러운 옷 완전히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아멘.
그래서 믿는 너희들 무덤 두려워하지 마. 무덤은 아멘. 그동안 너희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장소가 아니야. 이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해놓은 겁니다.
아멘.
네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을 볼 때 자신의 몸으로 죽음을 진정 이기셨다라는 사실과 또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던져버리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셔서 그의 부활하심이 상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이 밝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죽으셨다를 일부러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죠.
아멘.
다섯 번째 이유는 뭐 같아요?
네, 우리도 그의 모험을 쫓아 장사될 것이요. 또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분의 무덤을 보여줬는데 그분의 무덤을 바라볼 때 무덤만 보지 않고 부활을 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무덤을 생각할 날이 있겠죠.
네.
그때 우리에게도 무덤을 생각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시라고 이제 그 문구를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다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덤은 영광의 문이야 이걸 알려주신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나 죄로부터 벗어나 쉬도록 하기 위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시편 16편 10절 이사야 53장 9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이라고 기록한 마지막 이유는 요나의 모형과 진리가 틀리지 않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화되고 끝났나요? 아니죠. 다시 네.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과 진리가 하나 된다. 결국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관련된 일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다. 그러면 그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은 뭐냐?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사도신경에 그분이 장사되셨다라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41문도 짧게 마쳤고요. 4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도 죽어야 합니까? 답은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영생이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42문의 질문이 어떤 것을 묻는 것 같나요? 사명형제님.
아마도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대신해서 죽었을 경우라면 그 어떤 이는 죽을 필요가 없다. 만일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범죄에 대해 이중의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요. 예. 우선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돼요. 아니,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셨으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보상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 걸 대신해서 저분이 보상했는데 내가 왜 또 죽어야 돼? 보상 끝났는데 라고 우리의 죽음을 보상과 관련 지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의 죽음은 보상이 없어요. 죄인이 죽어봤자 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보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값주고 사신 그분의 이제 베푸신 은덕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받기 위해 죽는 겁니다. 또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죽는 거예요.
네, 앞선 말씀을 정리해보면
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그것은 먼저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으로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악한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며
네.
그리고 죄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이고 영생회로 옮겨가는 것이다. 맞을까요?
예.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신자들이 영생회로 옮겨가는 일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네.
그 죽음이 없이는 영생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죽는데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거든요.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죽음의 원인인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결과인 죽음도 당연히 제거되어야 옳다입니다.
예, 이것도 뭐 맞는 말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럼요.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가 해결됐으니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안 죽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원인이 제거되면이 아니고 사실은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면 그 결과도 당연히 제거되죠. 그러니까 죄가 사망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인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면 사망도 당연히 제거돼요.
네.
중요한 거 뭐예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완전히 제거됐을까요?
아니죠.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거든요.
네.
우리는 죄가 제거된 게 아니라 죄가 사해진 것일 뿐이에요. 용서받은 것일 뿐. 한번 우리 안이 진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을 읽어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회개기도 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거야. 우리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 죄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기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거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자기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죄 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네. 악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바울 사도가 자기 안의 죄 때문에 이처럼 괴로웠다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뭐가 해결된 거냐면 죄책이 해결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 안 받아요. 그러나 죄 그 자체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차 제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아, 그런 까닭에 또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모든 죄의 잔재들에게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까지 회개를 시행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군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이제 죽는 순간까지.
아,
그래서
네.
죽는 순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책뿐 아니라 죄의 찌꺼기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42문 끝났습니다. 간단했죠?
네.
43문으로 넘어가죠.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요.
그의 공효, 즉 공로의 효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그에게 드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네. 42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는 뭐냐 또는 유익들은 뭐냐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갖고 이루신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은 우리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다 포함한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칭의. 이 칭의는 한자어인데 조금 쉽게 말하면 죄사함, 죄해결, 죄용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에요. 죄인을 형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요? 사무엘 형제님.
네, 죄인이 두 번의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동일한 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다 벌하셨으니 이제 네. 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칭의, 지금 말하는 이 죄사함에 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게 바로 칭의, 죄를 씻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것에 관한 기록인데 어린 양,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피가, 그분의 죽음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원죄는 물론이고 자범죄, 우리 스스로 지은 죄, 그리고 예전에 죄할 때 배웠는데 자귀죄, 부자귀죄,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 걸 하는 것, 이런 자귀죄, 부자귀죄, 이 모든 죄를 다 씻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9절도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죄사함을 받고 칭의함을 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형벌의 악과 죄책의 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의,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유익이라면 두 번째 유익은 뭘까요? 두 번째는 중생.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그분의 그 죽으심의 공로로 얻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나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에게 적용된 두 번째 유익 또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사무엘 형제님께서 나눌 게 있으면 나눠보실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또 목사님 중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예, 그 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점점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이제 우상이 몰려오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건강의 유익이라고 이제 포장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여신을 만나게 된다라는 점이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인생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욕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담대히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 인생 남은 순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설교할 때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런 공부를 할 때 죽음은 두렵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네.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제 자신이나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제 자녀가 뭐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무엘 형제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위한 준비고 무덤이 우리에게 사실은 위로를 주는 곳인지 늘 되새기면서
네.
함께 성령의 은혜로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죽음에 대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존버년 목사님은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못 가요. 그런데 또 네. 어떤 사람은 용감해서 잘 가. 그래서 그 요단강이 그 사람에게는 무릎 아래로만 와.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등에 업고 건너요.
아멘.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그래도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치시된 북수들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